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오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 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까지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여섯째, 일곱 재앙 중에 여섯째 재앙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한두 달 동안은 다른 주제를 하느라 이 16장 공부가 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여섯째 재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재앙은 한 시간으로 마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몇 안 시기를 거쳐서 이 아마겟돈 여섯째 재앙에 대하여 좀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일곱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 또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섯째 재앙은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전개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이 큰 전쟁,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네. 이 큰 전쟁의 이름을 일컬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무엇을요?
전쟁을.
예, 마지막 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심판의 날에 그 날에 전쟁을 위하여 사단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사단의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이 세상의 큰 세 무리가 형성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13절에 어떤 무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떻게 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무리가 마지막 여호와의 큰 전능하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마지막 이 전쟁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키는 전쟁을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날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전쟁에는 누구를 상대까지, 누구까지 상대로 하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인간들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하나의 상상적이고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제가 몇 해를 거쳐서 이것이 지상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좀 입증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헬라어로, 히랍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네. 그런데 히브리음으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구약 성경에 찾아도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요한은 계시를 보는 가운데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 큰 전쟁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깃도 전쟁. 그리고 또 그 무깃도의 지역을 갖다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렇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와 아마겟돈을 같은 지역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음으로 이 아마겟돈과 가장 유사한 발음이 뭐냐면 무깃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깃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70인역 성경 가운데 보면 무깃도를 갖다가 마겟도라고도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겟도 하는 말과 아마겟돈과 굉장히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람이 김치 가는데 일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김무치가 그럽니다. 근데 아마 혹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마겟도라는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말하다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뭐 짐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전쟁의 이름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그 마겟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역대하 20장 15절 17절 가운데 보면 이 역사의 그 전쟁의 역사가 좀 나옵니다. 잠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 17절 가운데 보면 예, 15절 17절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렇게 보니까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가나안 세산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아주 그 이스라엘 군사에 비해서 엄청 많은 수요에 이 원수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포위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기별을 보냈는데 그 기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원수를 너희 손에 붙일 것인데 너희가 싸울 것이 없더라. 여호와가 직접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모압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에 왔다가 그만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몽땅 다 죽임을 당하고 패하여 돌아가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여호사밧 무기토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요한이 보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여호사밧 무기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싸우지 아니하니 여호와가 직접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혼란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그 전쟁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전쟁으로 확대되어서 결국은 모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역사적인 신뢰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을 좀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도 지금 큰 전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큰 전쟁이요. 예, 뭐 세계적인 전쟁은 지금 이 지구 역사상에 두 차례가 있었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우리가 잘 아는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은 뭡니까? 1938년입니까? 시작해서 1945년에 전쟁이 마치는 2차 대전. 이것이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어왔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슨 역사입니까? 사실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의하여 죽어갔습니다. 아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땅덩어리가 피로 물들여지지 않는 땅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은 엄청나게 전쟁에 의하여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러나 세계적인 전쟁은 두 차례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는 다 전쟁이 국부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아주 각 나라, 지역적으로 다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적인 전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1차 대전부터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에도 뭐 국부적인 전쟁은 수도 없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전쟁이 무슨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전쟁으로는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왜 이 전쟁들이 곧 일촉즉발의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질 것 같으면서도 번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치장의 바람을 잡고 있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면 이 바람을 놓은과 동시에 이 땅에 일곱 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그 재앙의 여섯 번째 재앙이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끝도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악의 전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어떨 때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망했던 전쟁은 최후의 영적인 전쟁과 아울러 최후의 실제적인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세상 역사 중에 전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오키나와에 가봤더니 오키나와에 전쟁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기념관이 어떤 내용인가 가봤더니 2차 대전 때 이 전쟁의 역사를 차근히 진열해 놓고 거기에 이제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2차 전쟁 때의 그 일본 오키나와의 그 여중생들과 여고생들이 그 군인들을 도와서 아주 승리를 거두고 또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을 잘 그 보살펴 주었던 그런 여학생들의 이름과 사진들을 다 기념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기록하기를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적은 누구예요? 예? 일본 사람의 적은 누굽니까? 미국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 뭐 그때 일본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일본 사람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적이었습니까? 일본이 적이었어요. 참 아주 아이러니하죠. 이거 아주 너무 이 세상에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충신이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원수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전쟁의 원인입니다. 다 전쟁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또 자기의 그 정말 원수를 잡아주기 위해서 전부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보면 상관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참 허탈감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에 의하여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누가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편이 다 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편. 예. 우리는 6.25 전쟁 때 우리는 북한군을 갖다가 괴뢰 조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또 괴뢰 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애매한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이 이 전쟁이 일어난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은 그 선의 기준을 자기에게 뒀다는 겁니다. 선의 기준을. 부부간의 싸움도 왜 일어납니까? 누가 오기 때문에 일어나요? 전부 자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생각에 그 생각의 판단이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기준. 부부 싸움에 형제 간의 싸움, 가족들 간의 싸움, 국가적인 싸움 전부 다 기준이 어디 있냐면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과 악의 전쟁인데 무엇이 선입니까? 내가 선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정세계도 배웠지만 우리가 다 뭐 하잖아? 선합니까? 의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걸레들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쟁은 다 모순이에요. 여러분, 누구만이 선합니까? 선한 선생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한 분이 몇 분밖에 없다고요? 한 분이라. 누구만이 선합니까?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과악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둬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선과 악의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부 뭐 부엌에 가면 누가 말이오나 며느리 말고 없고 그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오른답니다. 뭐 이건 뭐 어디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기준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자기 중심의 기준을 두어서 선과 악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돼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선과 악은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좀 넣는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일어났죠.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행정과 질서에 반역하여 일어난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단이 옳은지 그런지는 이제 그거의 통치 결과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만 사단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일정한의 자유를 허용하여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의 통치가 뭐하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의롭고 옳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이 그 마지노선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자유를 사단에게 허용해 줬습니다. 그 자유의 한도 내에서 사단이 통치한 결과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선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주 세계에는 아직도 뭐가 없어요? 죄도 없고 분열도 없고 거기만이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사단이 통치하는 이 작은 세계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혼란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만은 정말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결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우리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8절을 누가 읽어보시랍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참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그 다음에 8절을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자, 최초의 사원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사원이 이 지상의 최초의 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럼 누가 선의 편에 있었고 누가 악의 편에 있는 것입니까? 네. 아벨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가는 아벨은 선하고, 가인은 자기 스스로 가고자 하는 이 행동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중심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선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노아 홍수 때까지가 약 1560년 정도 걸렸어요. 1560년 정도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단이 마음껏 통치하는 일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1560년 동안까지는 사단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과 예언신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사단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신속하게 사단의 결과가 무엇임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인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갔느냐 하면은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가인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만들었지? 예? 가인이 가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살았습니까? 자, 우리 17절 보세요. 4장 17절. 가인이 살아가는 걸 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예.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승천한 에녹이 아닌 또 다른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이름을 따가지고 무엇을 샀다고요? 성을 샀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이 그냥 뭐 오늘날의 이 성의 개념이 별로 없지만 옛날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럼 가인은 무엇을 형성하고 살아갔습니까? 도시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전원생활 이런 아주 농경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가인은 반대로 도시를 형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냐면은 이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세요. 이 22절 23절에 보세요. 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먹은 것은요. 여기에 뭐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날카로운 기계가 뭐예요? 네, 무기들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전쟁을 일삼아 왔다. 이들에 의하여 전쟁의 역사가 이 땅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주 포악했고 날카로운 기계들 오늘날에 말하는 총칼과 같은 것이지만 옛날에는 칼과 창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일부 일서가 아니라 일부 다체주의를 주장했고 그래서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면서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 다음에 6장 10절을 보세요. 11절. 이제 이게 노아 이미 천년이 지금 지난 거의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강포가 뭐가요? 땅에 충만. 강포가 뭡니까? 강포가.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과 전쟁을 강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이 노아 시대 때 와서는 온 땅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완전히 무법천지의 세상이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범죄하는 것을 가장 내버려 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악함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여덟 식구 이외에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서지 않냐고 사단의 편에 서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폭력이 아주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한탄하사. 정말 인간이 얼마나,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떤 전쟁이었느냐 하면은 가인의 백성들에 의한 일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엄청난 살인과 폭력과 피해를 입은 자는 반대로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날까?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는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누가 선하고 악한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는 뭡니까? 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인의 후손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해서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후에도 나중에는 그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 난무하게 돼서 온 세상이 강포로 충만하게 돼서 더 이상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포악과 사단의 폭정이 어떻다는 것을 다 나타내 보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물로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는 말이에요. 이 오늘날의 전쟁은 이 전쟁이 점점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인간들의 사단의 강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지구는 인간 스스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생은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이 어떤 한 사람의 보탄만 잘못 누르게 된다면 전 세계가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무기들로 전 세계가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전쟁이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지구는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예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지구의 역사와 모든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노아를 살리고 모든 인생들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냥 놔두면 이 세상에는 누가 살 수가 없어요. 의인들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려고 계획을 썼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녀가 누구누구죠? 샘,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아들이 사단의 편에 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함이죠. 이 함이 이 사단의 편에 서게 됐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결심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셈. 그런데 이 함의 아들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니므롯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2장. 12장 보기 전에 10장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10장 8절. 함의 아들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8절에. 예. 예, 여기에 이 함의 자손, 함의 자손 중에서 처음 영거리, 호거리, 영웅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반역자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이 반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첫 번째 이 지상의 왕이 됩니다. 이 니므롯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가 바벨로니아입니다. 구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세운 이 바벨로니아는, 그래서 오늘날의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바벨론 이야기란 말이야. 사실 이나 오늘날 이 세상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상에서 없어졌지만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니므롯에 의하여 세운 이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던 셈족 중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나오라? 예, 바벨론. 그러니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지금 6000년에 지금 지상의 세계 역사를 지금 한 시간, 한 40분 만에 지금 이야기하겠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릅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지금 아브라함을 너의 본토 친척 집에서 떠나는데,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바벨로니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의 계획을 세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로 하나님을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계획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 의하여 세워진, 탄생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유대민족이죠. 그래서 이 유대민족만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제이슨. 예? 모세는 광야 동안만 통치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한 천년 가까이 신정 정치를 하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사실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은 오늘날 사람들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 전쟁은 나는 하나님이 하신 전쟁과 인간이 하는 전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어떤 분입니까? 선한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은 선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5장, 창세기 15장.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 애굽이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언제 준다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당장 준다고 하지 않고 몇 년 후에 준다고 그랬어요. 400년 후에 주겠다 그랬어요. 왜 400년 후에 줬을까요? 당장 주지 않고. 네? 왜 당장 주지 않고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줬을까요? 자, 16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내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은 절대로 제약의 잔이 차기 전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떤 경우에 전쟁했을까요? 제약의 잔이 찼을 때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40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족속들의 제약의 잔이 어떻게 됐다고요? 찼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그 족속들을 멸하도록 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이 지구 역사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독재자들의 제약이 잔이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뒀습니다. 그런데 그 독재자들의 제약이 잔이 차면 그 정권을 넘어뜨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주기로 약속했지만은 400년 후에 준 이유는 그 땅에 뭐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잔이 찰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 자체를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아주 불행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정치를 받는 일을 좋아했으니까 싫어했으니까 우리도 뭐를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독재로 다스립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을 독재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주 공의와 자비와 무한한 자유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인간들의 통치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통치를 받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왕이 누가 됐습니까? 사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은 인간들이 왕이 통치하면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왕은 절대권을, 주권을 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전쟁은 선하게, 완전한 선하게 전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이 누가 됐기 때문에 약 몇백 년 동안까지는 누구의 판단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무고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에 의하여 통치된 온 세계가 왕에 의하여 통치를 받을 때는 이 지상이 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누구 중심이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전쟁은 혼란한 전쟁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는 이 혼란한 전쟁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왔을 때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개가 보면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북방에는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다 왕에는 남방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도로도로 있어서 해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유다 왕들 유다 말기에 바벨론이 제2차 바벨론 신 바벨로니아 시대 와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남방 유다에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왕이 없는 곳이다. 이 교회는 목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죠.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까지 사단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과 거짓 목자들을 침투시켜서 이 교회도 사단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무리를 남겨뒀습니다. 남은 무리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오시는데 더 이상 이 남은 무리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앞으로 미국에서 일어날 종교를 억압하는 법령이 내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첫째에서 일곱째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에 가서는 바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는 이 지상에 남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한 그 계획에 의해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음부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누구와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린 그리스도와 직접 싸움이 있을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울은 이왕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저희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건 예수님 편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이 승리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 19장 11절로부터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9장 11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데?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씀이라. 누굽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성경이 나타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은 이 땅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또 내가 보네 그 진성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전쟁하던 모든 자들이 다 잡혀서 유황불에 마지막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이 19장이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때를 또 다른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야기하니까 무슨 허황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1944년 이전에 교회에서 이 예언을 해석할 때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선지자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지만 다니엘이 그 내용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누가 알았습니까? 나중에 1844년에 윌리엄 밀러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다니엘서를 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언은 그때그때의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해석은 오늘 우리 남은 교회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해석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해석의 바탕 위에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야기가 얼마까만 하고 나면 다청받아서 이야기 이어가는 그런 게임들이 하는 거 있는 거 보셨죠? 이 예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어떻게 그 마지막 그리스도 전능하신 이가 전쟁을 하더라 하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오늘날 신문과 또 인터넷과 저 TV에 우주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인의 모습을 인터넷에서 그래픽으로 사진을 인화해내고 있습니다. 많은 UFO에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상 영화나 만화들이 전부 외계인이 누구를 침입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침략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사단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하나의 외계인으로 몰아붙여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전쟁의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지금 전부가 그 상상영화, 공상영화 그건데 그 외계인이 직접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진에 잡히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이 역사가 지금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몇십 년, 한 200년 전부터 이 일은 서서히 증가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간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전쟁이 막 암흑했던 전쟁 중에 오늘날의 인간들의 레이더 장치에 예수님의 재림 오시는 모습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숨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거민이 다 보도록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지구의 반대편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예? 이거 많이 이거 모순이라고 막 이거 온 세상이 다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지구 반대편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인간들도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모든 통과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레이더 장치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다 보게 해서 그것을 지상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요. 집집마다 그것을 안방에 앉아서도 그리스도의 오신 모습을 보는 인간의 과학으로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으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오면은 나타나는 전쟁 중에 외부에서 대기권에서 그런 큰 천사의 무리들이 나타났을 때 미사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은 하나의 가상이었는데 미사일 공격하기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놀라운 이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과 예언을 통해 전망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는 점점 부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는 어떤 사람도 승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악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하늘을 시작되었던 그 전쟁은 이 땅에서 마치게 되는데 그 마치는 전쟁이 암흑했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악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가운데는 중립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3차 대전 이 하마겟돈 전쟁에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종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의 편, 선하게 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뭐 중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중립이 아니죠. 중립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선악의 정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의 결정으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있던 존재입니다. 그날에 아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뭐하지 않도록? 벌거벗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다 어느 편에 가버렸다? 악의 편에 서겠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단의 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의 시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역사들을 모았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이 역할을 좀 서론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 정말 선의 편에 함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악의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정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의 결심이 있지 않은 자들은 그날로 우리는 도무지 결단코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핍박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육체적인 핍박도 함께 올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쓰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대정부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서서 우리 제 많은 인생들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천지 창조의 기념이 저를 아버지 본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또한 자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인생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리하고 방황하도록 오늘날과 같은 이기로 비참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아직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항하여 정말 사업을 살아오는 이런 엄청난 무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장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아는 지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실천하고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을 증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내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정말 여러가지 자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잘못 나타낼 때가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주님의 정신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여를 뽑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는 정말 주님과 같은 아름답고 우롭고 선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참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변화하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야식을 드리는 관계는 모든 백성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오. 이제 사단은 의리조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성령께 주님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오늘 이 자리에 머릿속에 남은 게 모든 사람들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편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당당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오.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품성과 아름다운 정신과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시고 주여, 우리가 축복하여 주시오. 이제는 아버지의 모아주신 사랑과 우리 중에 그끝진 언어와 성령의 감동과 하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또 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